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여행운 방금 여행을 싫어한다고 한 것이 무색하게 나는 여행운이 좋다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행에 나서면 평소보다 나사가 느슨해지고 더 모자라지는데 지구 반대편 체류를 몇 번이나 하고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여행운 충만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탈리아 나폴리까지 15시간짜리 야간 기차를 탄 적이 있다. 강도, 폭행 등 흉악한 소문이 가득한 이탈리아 구간인지라 긴장은 바짝, 준비는 제로인 상태로 일단 탔는데 웬걸, 정말로 유쾌하고 안락한 밤을 보냈다. 객실은 의자가 3개씩 두 줄로 마주보는 형태의 6인실. 의자를 눕혀 연결하면 널찍한 침대 하나가 되고 딱 세 명이 나란히 발벗고 누워 잘 수 있는 시기였다. 문제는 6인실이라 최대 6명이 예약할 수 있고 4명이 넘어가면 침대 모두가 불가능하니 15시간을 꼬박 앉아가야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무릎 도가니가 시큰한 상황. 하지만 여행운 좋은 나는 딱 3명이 예약한 객실에 배정됐고 호기심 가득한 오스트리아인 대학원생과 아주머니 사이에서 관심 여행자로 지정되어 살뜰한 보살핌 아래 밤을 보냈다. 3년 후 두 달간의 덴마크 스바놀룸 생활을 마무리하고 남은 2주를 베를린에서 지내다가 그대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던 나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8시간짜리 장거리 버스를 탔다.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을 위한 유럽 국가 간 버스라 시설이나 승객 포화도에 따라 꽤 힘든 여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또다시 긴장 가득, 벗 준비 제로인 상태로 올라탔다. 과연 이번에도 여행운이 따라줄까? 빙고, 데자뷰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독일인 남자 과학자 덴마크 언니와 베를린에 도착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즐거운 여정을 함께했다. 덴마크와 독일을 가로지르는 해협을 지날 때는 버스를 페리에 그대로 싣는다. 승객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리고 화장실이나 식당에 가는 등 페리 안에서 머문다. 우리 셋은 내릴 땐 각자였는데 어느새 데크의 벤치에 아기 펭귄 세 마리처럼 꼭 붙어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거센 해풍으로 머리카락이 얼굴을 철석철석 치는데도 아랑곳 없었다. 독일 남자는 유쾌, 덴마크 언니는 온화했고 우리 셋 사이에는 묘한 연결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자와 나는 아일랜드 캠프힐에서 개비어를 보냈으며 남자의 이름은 줄리안, 언니는 줄리. 둘은 서로 이름이 같다며 신기해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내 이름을 물었는데 내 이름 역시 신기하게도 7월이가 아니라 미안하게도 썸머. 우리는 새 이름이 여름권에 든다는 정도로도 크게 만족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와 줄리는 좀 더 연결된 느낌이었다. 예컨대 그의 이모는 내가 방금 떠나온 스바놀룸의 예전 거주자였고 줄리는 일본 문화를 좋아해 수년째 일본어 공부 중이었으며 나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 줄리는 웹사이트에 실릴 일러스트와 사진을 고르는 에디터고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였다. 독일에 닿을쯤 줄리는 내게
독일 여행을 마치고 코펜하겐에 돌아오면 같이 갤러리 투어를 하는 게 어때? 우리 집은 공항에서도 가까워. 와서 지내고 싶은 만큼 마음껏 지내도 좋아.
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곧장 귀국할 거라고 했다. 그는 아쉽다고 했고 나도 그렇다 했다. 그렇게 끝이었다. 참 아니다. 줄리는 베를린에 도착했으나 유로와 한 푼 없이 여행을 시작한 대책 없는 관심 여행자를 트램역에 데려가 숙소까지 가는 티켓을 사주고 10유로짜리 지폐를 쥐어주었다. 나는 갚겠다고 했고 그는 괜찮다고 했다. 그러고선 끝이었다. 우리에게서 나는 향.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향을 흡수하는 일이다. 그가 사용하던 숟가락, 접시, 침대포를 내가 쓴다. 치약이나 샴푸, 세탁세제 따위도 얻어 쓴다. 그가 밑줄 그은 책을 읽고 그의 체형대로 모양이 잡힌 옷을 빌려 입는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나는 향이 같아진다. 줄리의 물건과 줄리 자신에게서 나는 향은 줄리의 것이지만 줄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가깝게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향이 짙게 담겨 있었고 멀게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 옛날을 살았던 이름 모를 누군가의 향도 깃들어 있었다. 줄리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태어난 뿌리의 향을 강하게 내뿜는 사람이었다. 고양이는 낯선 곳에 놓이면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부지런히 탐험하고는 마음에 드는 것과 곳을 찾아 거기에 주저앉는다. 줄리의 집에 머문 일주일 동안 나는 딱 고양이였다. 눈을 바쁘게 움직여 근사한 것들을 찾아내고는 이게 뭐예요? 이건 어디에서 왔어요? 이건 누가 쓰던 거죠? 따위의 질문을 늘어놨다. 줄리는 성가신 꼬마를 상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답하기를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석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으며 보여주기를 좋아했다. 이 작은 앤티크 하우스의 백미는 인형의 집이다. 줄리의 엄마가 그의 엄마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놀던 인형의 집은 한동안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가 줄리의 거실에 자리 잡았다. 지금은 게스트용 침대와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파티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형의 집은 침대 쪽으로 열려 있었는데 밤늦도록 침대 맛 스탠드만을 켜두고 모로 누워 그 안을 바라보곤 했다. 엄지만한 테이블, 그보다 더 작은 접시와 컵, 샹들리에, 액자.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리더리한 그림자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인형의 집안에 누워있는 기분이 되었다.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둘이서 갤러리 투어를 하자고 다시 온 코펜하겐에서 나는 집에 콕 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이내 반질거리는 앤티크 가구, 빨갛고 노란 빈티지 유리 그릇과 손으로 뜬 양말을 이 집안에 가져다 준 무엇보다 털실처럼 포근한 녹회색 눈동자를 줄리에게 몰려준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그쯤 줄리는 독일행 버스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제안을 해왔다.
써머, 네가 우리 엄마를 만나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귀여우면 귀엽다고. 줄리는 조금의 무게도 싣지 않고 멀찌감치 물러선 제안을 했다.
우리 엄마는 코펜하겐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아.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너는 스바놀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으니 시간이요.
갈래요. 갈 거예요. 데려가줘요. 나는 줄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함박웃음으로 기뻐하고는 전화로 엄마와 티타임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우리는 스웨덴을 마주보는 항구 도시 헬싱괴르에 도착했다. 줄리의 아빠 옌스가 기차역에 마중 나와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보통 덴마크 사람의 얼굴. 옌스는 엔지니어로 평생을 일하고 은퇴 후 여행과 레일 기차 조립을 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줄리와 대화를 나누었고 곧이어 나에게 건조하고 중립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너희 나라는 인구가 몇이더냐, 기후는 어떠하냐 정도의 질문 말이다. 헬싱괴르는 우리 가족이 사는 군산만큼이나 소도시라 내 영어 실력이 바닥을 보이기 전에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동네에서 가장 높고 울창한 나무가 있는 집. 이후 집을 찾아올 때 나는 지도앱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들 사이로 훤칠하게 뻗어 올라온 이 80살 먹은 캐나디안 참나무를 북극성 삼아 돌아오곤 했다. 좁다란 오솔길을 지나자 손바닥만한 주차 공간이 나왔고 우리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다. 옌스가 나무 현관문을 밀어 열고 줄리와 내가 뒤이어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거실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옌스와 줄리를 반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덴마크어가 휘날렸다. 부녀가 인사를 마치고 양쪽으로 갈라서 줄 때까지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드디어 그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그가 내 쪽으로 걸어와 빨간 안경테 넘어 푸른 눈을 반짝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이, 썸머.
나는 그와 악수하며
하이, 맘.
이라고 답했다. 줄리의 엄마, 아네트였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김민희를 처음 아련하는 장면을 아시는가? 납작 조아렸던 김태리가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김민희를 슬쩍 본다. 그러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이런 말을 속으로 읊는다. 연병, 이쁘면 이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내들을 만나고서야 영화를 볼 당시엔 몰랐던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귀여우면 귀엽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150cm가 약간 넘는 키, 똑단발에 빛나는 은발을 한 여자는 무채색 원피스에 낙낙한 바지를 받쳐 입고 울 소재의 양말에 빨간 통가죽 신을 신고 있었다. 내 쪽으로 착착착 걸어올 때는 턱선에서 은발이 포실포실 들떴다. 아네트가 주얼리 디자이너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린 그의 비주얼에 압도되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랫대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찻잔 네 개와 찻주전자, 과자, 갖가지 잼과 마멀레이드, 버터, 치즈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옌스는 부엌에서 마른 행주를 덮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왔는데 안에는 그가 더치팬을 이용해 구운 빵이 들어있었다. 옌스는 빵을 자르고 아내뜨는 차를 따랐다. 테이블 가득 티타임의 소재가 차올랐다. 대화는 주로 옌스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줄리는 곧장 대화 내용을 덴마크어로 아내뜨에게 옮겼고 그러면 아내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열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티타임 내내 아내뜨는 손에서 뜨개감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줄리와 옌스가 무언가를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가자 거실에는 아네트와 나만 남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아네트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걸어왔다. 춥지 않은지 덴마크가 좋은지 정도의 쉬운 영어였다. 나는 그가 말을 건네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답을 했고 당신은 뜨개질을 좋아하는군요. 라 말하며 양손으로 뜨개질하는 모습을 흉내냈다. 아내뜨는 눈을 반짝이며
응, 나는 뜨개질을 정말 좋아해.
라고 말했다. 맞선을 보는 듯 소소한 대화가 조심스레 오갔다. 두어 시간 후 줄리와 나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왔고 나는 귀국 가방을 꾸렸다. 이때서야, 덴마크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야 내가 덴마크를 겪는다는 실감이 났다. 내 선택으로 덴마크라는 나라를 콕 찍어 날아왔지만 나라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2011년 북아일랜드의 캠프힐에서 1년간 체류하고 돌아와 이후 비슷한 시스템의 공동체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어 검색하다 발견한 곳이 스바놀룸이라는 유기농장 기반의 공동체였다. 스바놀룸이 덴마크에 있어서 온 것뿐이다. 요 몇 년 세상 가장 힙한 덴마크 코드, 즉 행복의 비결 또는 휘계, 북유럽 스타일 따위의 키워드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훅훅 튀어나오는지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식상해졌었다. 그래도 체류할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다며 도서관에서 잔뜩 빌려온 덴마크 관련 서적은 끌리지 않았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복지, 교육 이슈로 비교 분석하는 책은 자학적이거나 계몽적이었고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소개하는 책은 현실감이 없었다. 스바놀룸만 거쳐서 쏙 빠져나오는 덴마크 여행을 하려 했던 나는 일단 그 나라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되돌아가 그곳에 푹 담겨졌으며 다음의 여름 다시 덴마크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티타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기로 하며.